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18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프랑스 용병이 참전하고 있다는 러시아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앞서 러시아군이 16일 공습을 가했던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소재 해외 병력 주둔 건물 내 인원 대부분이 프랑스 용병들이었다는 러시아 국방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어떤 나라들과 달리 프랑스는 우크라이나든 다른 어느 곳에든 용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을 위한 전투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국제법을 완벽히 준수하며 군사물자와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16일의 공습으로 건물이 파괴되면서 프랑스 용병을 포함 60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프랑스 외교부 성명이 있은 뒤 자국 주재 프랑스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 두마 의장은 프랑스 법상 용병은 금지되어 있다면서 이 용병들이 우크라이나의 편에서 싸운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프랑스 의회에 공식 문의한 방안을 본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영내 전략적 억제 차원에서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벨라루스 국방부가 19일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새 군사 교리에서 자국 내 핵무기의 배치는 전략적 억제를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벨라루스 내에서 시작된 러시아 전술 핵무기 배치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완료됐으며 가동 가능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군사교리는 핵 관련 교리 외에도 집단안보조약기구 차원에서 벨라루스의 동맹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벨라루스 군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공격적 언행이 중단된다면 벨라루스 정부는 이들과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집단안보조약기구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옛 소련 연방 국가들의 국가안보협력체로 지난해 11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영내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우방국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공 당시 벨라루스 영토를 발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안전보장 문제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립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미국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은 영내 국가들이 안전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금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없이는 지속적인 안전보장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립 없이는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체계 확립, 가자지구에 대한 안전보장이라는 단기적 도전과제 역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날 전화회담에서 영내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두 장관이 통화해서 이스라엘군의 저강도 작전으로의 전환과 가자지군의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배분 문제, 최근 불안정해지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가자지구 남부 주요 도시인 칸 유니스로 진격한 이스라엘군은 지역 최대 병원인 나세르 병원 인근에서 하마스를 겨냥한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하마스 대원들이 병원 내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스라엘군은 지난 하루 동안 칸 유니스에서 40명을 포함해 총 60명의 하마스 대원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하루 사이 17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날 기준 총 사망자 수는 24,620명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회가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은 인질 석방과 하마스의 해체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하마스 해체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과정에서 인질로 억류된 240명 중 아직 풀려나지 못한 130명의 인질을 즉각적으로 무조건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하 30도, 체감온도는 영하 50도. 북극 한파가 몰아친 미국에서는 지금 테슬라 등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늘어서 있는 전기 충전소 상황이 뉴스입니다. 시카고 등 북부 지역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곳인데요. 너무 추워서 자동차 배터리가 평소보다 더 빨리 방전되고 또 너무 추워서 충전하는 속도도 떨어졌기 때문인데 몇십 분이면 되던 충전이 두세 시간도 넘게 걸리고 이 충전소에서 순서를 기다리는데도 몇 시간 그 사이에 아예 배터리가 방전돼서 견인차 부르거나 차 문도 열 수가 없어서 차를 그냥 충전소에 두고 떠나는 차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전기차의 무덤이 됐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이례적인 추위 때문에 생긴 일이긴 하지만 이 한파에 발이 묶여버린 전기차 문제에 이 충전소 등 전기차 관련 인프라가 미국에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부각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 구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전기차 충전소 등을 확보하지 않아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미국보다 더 기온이 낮은 노르웨이의 경우는 전기차 보급률은 전체 차량의 25%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미국의 주요 언론이 다룬 한파에 전기차 잘 관리하는 법으로는 추운 날씨에 배터리가 빨리 소모될 때는 배터리 양을 절대 20% 아래로 떨어뜨리지 말고 실내에서 충전을 하면 배터리 자체의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서 충전 속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seek conflict with Iran. We do not want this war to widen. But if Iran.
네,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란이 공공연히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어서 이란의 개입에 따른 확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살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라이칭 더 타이완 총통 당선인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뒤에 뉴스 따라잡기 순서 이어집니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1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새벽부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20일 토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와 함남, 함흥, 장진, 종일 눈 내립니다. 한북지역과 삼지연, 평남의 양덕은 오전부터 낮 사이에 눈 내리겠고요. 평북지역은 밤부터 눈이 시작됩니다. 눈의 양은 1에서 8cm 정도, 강원도 지역은 10cm 이상 되겠습니다. 자강도와 양강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실까요?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가 영하 2도고요. 개성은 0도, 신의주 영하 4도, 함흥 영하 5도, 중강 영하 18도입니다. 해산은 영하 17도, 낮에는 평양이 4도까지 오르겠고요. 개성은 5도, 신의주 3도, 함흥 1도, 원산 2도, 중강은 영하 3도, 해산은 영하 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5m, 먼바다 4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역시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1월 20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설립이 이스라엘 안보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다음 주에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하고도 2주간 공개를 늦췄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설립, 그러니까 두 국가 해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두 국가 해법에 반대한다고 미국 측에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치안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죠.
네,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점령한 곳입니다.
네.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여기에 있고요. 앞으로 팔레스타인이 건국되면 영토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자, 요르단강 서안이 앞으로 팔레스타인의 영토가 될 곳인데도 이곳 치안을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겠다는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것이 필요한 조건이며 이 팔레스타인 주권이라는 구상과는 배치된다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진실을 미국인 친구들에게 말했고 또 이스라엘 안보를 해칠 현실을 우리에게 부과하려는 시도를 중단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치안 통제가 팔레스타인 주권과 충돌을 한다는 건 결국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 수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총리는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총리 줄곧 그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죠?
네, 네타냐후 총리가 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반대하면서 이 본인 정치 경력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네.
아, 지난달에도 이 자신이 팔레스타인 건국을 막은 게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18일 기자회 회견에서 나온 발언이 뭐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자,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게 이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 미국, 유럽연합, UN 뭐 이런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방안이죠.
그렇습니다. 이 6.1 전쟁, 이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영토로 하는 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우고 이스라엘과 공존한다는 게 이 두 국가 해법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국가 해법 방안이 제시된 게 이게 상당히 오래전 일 아닙니까?
네, 이 방안이 지난 1993년에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중재로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 피에르 의장과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서명한 이른바 오슬로 협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네네.
이 협정은 5년 안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세우고 최종 국경 문제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문제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등 쟁점들을 계속 논의하도록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 협정이 제대로 실행됐으면 팔레스타인이 지금 독립국이 돼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슬리아 협정 이후에 이 후속 협상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몇몇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부여하는 자치권이 확대되는 등 진전도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1995년에 이 두 국가 해법을 추진하던 이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됐고요.
네.
또 이스라엘 보수정당이나 유대인 극단주의자들 그리고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같은 이 협정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등 이 협정 이행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지금까지도 두 국가 해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이 팔레스타인인들의 2차 봉기가 발생하는 등 주기적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요. 또 이 미국이 테러단체로 진정한 하마스가 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추출하는 사태 등으로 이 협정 이행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도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협상이 여러 차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협상이 현재 10년 이상 공전 상태에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 두 국가 해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발언에 미국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장기적으로 이스라엘 안보 문제와 단기적으로 가자지구 재건 문제를 해결하려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 네타냐후 총리 발언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전쟁 후에 가자지구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 극도로 명확하다면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가자지구 통치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조만간 대규모 군사훈련 시작한다는 발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나토는 9만 명이 참여하는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2024 훈련을 다음 주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5월 말까지 이어지는데요. 나토 회원국 31개 나라 그리고 나토 가입을 눈앞에 둔 스웨덴이 참여한다고 크리스토퍼 카볼리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밝혔습니다.
9만 명이 참여한다면 이건 상당히 큰 규모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냉전 시기였던 1988년 이후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네네.
아, 이번 훈련에는 해군 함정 50척, 군용기 80대, 그리고 1100대의 전투 차량이 동원됩니다.
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훈련입니까?
네, 나토 측은 이번 훈련은 나토가 북부 유럽에서부터 중부 그리고 동유럽까지 몇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에서 어떤 조건 아래에서도 몇 달 동안 복잡한 다중영역 작전을 수행하고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나토는 또 유럽 쪽으로 또 유럽 안에서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을 거의 대등한 적과의 새로운 모의 충돌 시나리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 대등한 적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죠?
네, 나토의 새 방위 계획에 따르면요, 주적은 러시아와 테러 조직들입니다.
네네.
나토 군사위원장인 롭 바워 제독은 이 나토 회원국들의 민간 사회가 러시아와의 가능한 미래 전쟁에 더 잘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네.
바워 제독은 우리는 어떤 분쟁도 추구하지 않지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토가 이런 대규모 훈련을 하는 건데 그 바우어 제독의 얘기처럼 이번 훈련 역시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들한테 미치는 그런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나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접한 이 나토 동쪽 측면에 배치된 이 군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네네.
이 조처는 냉전 이후 가장 규모가 큰 전력 강화로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들을 표적으로 삼는 걸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18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포병연대가 또 출범을 했다고요?
네, 미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포병연대가 이날 출범했습니다. 이 포병연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50여 개국이 모여 결성된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활동의 하나인데요. 모두 23개 나라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포병연대가 우크라이나 포병을 지원하는 그런 조직입니까?
맞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장기나 단기로 반격이나 미래 육군의 필요를 충족할 포병 전력을 우크라이나가 보유하는 것을 돕는 노력을 결합하는 것이 이 포병연대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최근에 우크라이나 군에서 들리는 소식이 포탄하고 탄약이 부족해서 지금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서방 측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전선에서 요구하는 탄약이나 포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아, 18일 이 포병연대 출범에 화상으로 참여한 이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 탄약 부족이 현재 우리 군이 직면한 매우 현실적이고도 절박한 문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포병연대 출범을 주도한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자주포 지원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프랑스 국방부는 이 세자르 차량 탑재 자주포 78문을 내년 초까지 우크라이나 측에 인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또 스칼프 순항미사일 약 40기와 포탄 수백 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 자체를 알고도 공개를 늦췄다는데 이게 어떻게 밝혀진 내용입니까?
네, 미국 연방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에 제출된 미국 정부 문건에 담긴 내용입니다.
네.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기서열 분석 자료를 세계 유전자 연구 데이터베이스 젠뱅크에 등록했는데
예.
이 과정에 석연치 않게 2주일이나 지연됐다는 겁니다.
예.
젠뱅크는 미국 국립보건원 NIH 산하의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가 관리합니다. 이 소식은 미국의 소리를 비롯해서 CNN, 월스트리트 저널, 또 워싱턴 포스트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식의 대응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자, 미국 정부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네, 미국 보건후생부 설명을 들어보면요. 중국 의학과학원 산하 세균연구소 소속 리리 램 박사가 젠뱅크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자료를 알린 시점이 2019년 12월 28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젠뱅크가 이후에 램 박사한테 추가 정보를 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이유에선지 램 박사가 자료를 내지 않아서 처음 자료가 며칠 뒤에 삭제됐다는데요. 그런데 2020년 1월 12일에 다른 중국 연구진을 통해 2주 전에 제출됐던 것과 거의 동일한 염기서열 정보가 젠뱅크에 제출됐습니다.
네네.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와 이메일이 코로나 대유행 기온을 조사해온 공화당 의원들이 공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코로나 대유행 사태 초기에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빨리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안은 사실 전문가들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시애틀 프레드 허친슨 암센터의 바이러스 학자인 제시 블룸 박사는 되돌아보니 고통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2020년 1월 첫째 주까지 우한 폐렴의 원인 물질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 중국 정부 주장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에 연구자들이 이 유전자 염기서열에 의존해서 바이러스 퇴치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블룸 박사는 관련 정보에 더 일찍 접근했더라면 백신을 더 빨리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 염기서열 공개가 늦어지면서 퇴치를 위한 검사, 치료법, 백신에 대한 연구도 다 차례로 늦어졌다는 지적이죠?
맞습니다. 블룸 박사는 또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가 1월 12일 발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코로나 백신을 설계하는데 해당 염기서열 자료를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염기서열이 즉시 공개가 됐다면 이 백신 개발을 2주일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당시에 백신이 미국에서만 매주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바 있었습니다.
예, 엄청난 숫자죠. 그 2주일 차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스콧 고틀립 국장도 같은 맥락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네.
고틀립 국장은 2020년 1월 초 중국 지도자들이 우한 연구소 측에 바이러스와 관련된 게놈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게 더 큰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스크립스 연구소 설립자인 에릭 토폴 박사도 단 2주라도 이 코로나 대유행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이 공개되자마자 백신 개발이 시작됐다는 점을 유심히 봐야 되고, 단순히 백신만 아니라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밝혀내면 바이러스 정체를 파악한 것이 된다고 토폴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네. 자, 팬데믹 초기에 중국 정부 대처에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된 건데, 자, 이 사실을 공개한 미국 하원 의원들이 성명을 했군요.
네,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브렛 거스리, 모건 그리피스 등 이 하원의 에너지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인데요. 이들은 이번에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서 중국 쪽에 추가로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미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우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경우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자신에게 적용해 출마 자격을 막으면 안 된다라고 결정해 줄 것을 연방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지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법무부가 이 사건 보고서를 통해서 당시 경찰의 총체적인 대응 실패가 그 피해를 더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 속에서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2024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요,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 대법원이 신속한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이런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결정해달라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과 관련된 논란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과연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요, 이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한 공직자 또는 이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하는 자는 공직에 오를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것이 여기에 적용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9월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가 콜로라도 덴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자 그것을 두고 지난해 콜로라도 주에서 이 법을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요,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담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면서 이 주에서 치러지는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를 통해서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콜로라도주에 이어서 메인주에서도 비슷한 결정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메인주에서는 법원이 아니라 이 주 정부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셰나 벨로스 메인주 국무장관은요, 지난달 28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할 수 있다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메인주의 공화당 경선 후보 명단에 올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메인주 법원은요, 지난 17일 이 주 정부의 결정의 효력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의견서를 제출한 거죠? 의견서에는 어떤 입장을 담았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요, 의견서에서 지난달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은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그 모호한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이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대통령은 14조 3항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만약 다른 주나 또 주 관리들이 그 콜로라도주의 선례를 따르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제외한다면은 혼란과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해서 법원이나 뭐 주의 결정이 나왔거나 결정 기다리고 있는 곳은 어딥니까?
네, 일단 결정이 난 곳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콜로라도주와 메인주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 집계에 따르면요, 버지니아와 델라웨어 그리고 펜실베니아 등 총 13개 주에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자격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고요. 위스콘신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또 웨스트버지니아, 플로리다 등 19개 주에서는 아직 이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와 애리조나, 네바다, 워싱턴 등 17개 주에서는 현재 이와 관련한 논쟁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 연방대법원에서 이 사안을 맡아서 들여다보고 있죠.
맞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고요.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그 연방대법원 구두변론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총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이고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3명으로 현재 보수 우위 상황인데요. 특히 닐 고서치 그리고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등 이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그리고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가 주도해서 총 179명의 이 공화당 의원이 18일 연방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그 의회 폭동을 유발한 그 책임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은 이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의견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보죠.
네, 의원들은 콜로라도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너무 폭넓게 해석했다라면서 이럴 경우에는 이 조항이 그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그 광범위한 남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다만요,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그 의회 난입 사건이 과연 반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3일에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아주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 ABC 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18일에 발표됐는데요. 여기 따르면 이 유권자 10명 중 8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10명 중 7명 이상의 유권자는요, 이 공화당 경선 후보 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장 강력한 후보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2022년에 텍사스주 유벨디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기억하실까요? 이 사건에 대한 법무부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법무부는 18일 유벨디 총기 난사 사건의 그 진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5월 그 사건이 발생한 뒤에 20개월 만에 이번 법무부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보고서는 사건 발생 당시에 경찰의 대응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네, 자,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2022년 5월 24일 텍사스주 남부의 작은 도시인 유벨디에 있는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18살이었던 이 셀버도 라모스 씨가 학교에 들어가서 AR-15 이 반자동 수총 등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숨졌고요. 17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발생한 이 총격 사건 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2012년의 그 코넥티컷 샌디욱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나온 총격 사건입니다.
네. 그 보고서의 핵심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경찰 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 등 이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 중 하나는 이 대응 시간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총격범이 학교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한 뒤 3분 만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이 교실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격범이 쏜 총 탑편에 맞아서 부상자가 발생한 뒤 후퇴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경찰 병력이 다수 충원됐지만 이들은 모두 현장에 진입하지 않고 계속 밖에서 상황을 보면서 대기했습니다. 결국 총격범은 교내에서 총격을 시작한 지 77분 만에야 사살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999년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컬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마련된 이 대응 방식 규정에 따라서 즉각적인 현장 진입이 경찰의 최우선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유벨드에서는 경찰이 이를 적용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그 사건 현장 상황에 대한 경찰의 판단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지적이네요.
맞습니다. 경찰은 당시 대기 상황에서요 총 45차례에 걸친 그 총성을 들었습니다. 자, 이는 이 충격범이 현장에서 활보하고 다닌다는 상황을 뜻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그저 그냥 충격범이 바리게이트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상황에 대한 지도부의 판단력이 부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부상자들에 대한 조치도 미숙했다는 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이 사망자들을 구급차에 싣고 그리고 부상자들은 통학버스에 태웠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교사 한 명과 학생 한 명이 이송 도중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네네. 자,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보고서가 나온 뒤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갈랜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요. 이 롭 초등학교 충격 사건의 피해자와 부상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았어야 했다라면서 경찰 경력이 제대로 된 규정을 따랐다면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또 이 유벨드 총격 사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야기적인 공격에 대비하고 또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 보고서가 나온 뒤에 발표한 성명에서 유벨드 사건에서 확인된 그 여러 실패를 통해서 미래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었다라면서 그 어떤 지역도 유벨드에서 발생한 일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젊은 인구, 청년 인구가 줄고 있지만 또 어떤 주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낮은 출산율 등으로 20세 미만 인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구조사 자료인 센서스에 따르면 2020년과 2022년 사이 10개 주에서 약 10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의 젊은 층이 집중됐는데요. 20세 미만 인구 성장의 62%가 바로 이 두 개 주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젊은 층이 이 두 지역에서 유난히 증가한 것인데 이게 얼마나 많이 늘어난 겁니까?
네, 브루킹스 연구소의 인구 통계학자 윌리엄 프레이스는 그 인구의 유입과 손실을 따진 그런 그 순 증가분을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는 42,380명 그리고 텍사스주는 18,245명의 아동과 청소년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네. 플로리다하고 텍사스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인구가 많아진 겁니까?
네,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모두 이 신종 코로나 팬데믹 초기 시기에 많은 인구 유입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그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이 많은 미국인이 직장을 옮기지 않고도 이 생활 비용이 더욱 저렴한 도시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로 이주한 사람들이 대체로 이미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 출산 정년기인 인구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텍사스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지난해 인구 증가가 가장 많이 성장한 곳인데요. 12월 센서스 보고서를 보면은 지난해 이 텍사스에서 47만 3,4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도 2023년에 36만 5천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 상대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특히 텍사스주 인구가 상당히 젊어졌다고요?
네, 2022년 현재 그 텍사스주의 중간 연령은 35.6세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주도 역시 낮은 출산율을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요. 이 다른 주와 비교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23년 이 국가생명통계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21년 이 전국 평균 15세에서 44세까지의 그 가입 여성 1,000명당 56.3명의 출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텍사스주는 가입 여성 1,000명당 60.7명의 출산율을 보였습니다.
네. 자, 젊은 인구가 많아진 플로리다와 텍사스주는 뭐 미국 안에서 텍사스로 간 사람뿐 아니라 해외에서 또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그 오랜 기간 그 해외 이주자의 정착지였는데요. 특히 퓨 리서치 센터가 2020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에 들어오는 해외 이주자의 45%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그리고 플로리다주로 몰렸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캘리포니아주에는 1,060만 명의 그 해외 이주자가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텍사스주와 그 플로리다주에는 400만 명이 넘는 해외 이주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2022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19세기 들어 미국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이 크게 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파업 등 수단을 통해 사용자에게 저항하며 근로 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싸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노동절이 생겼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노동절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Labor Day is a day for honoring America's workers and celebrating their contributions to everything we cherish about our country. The holiday is rooted in the vibrant labor.
미국에서는 매년 9월 첫 번째 월요일을 Labor Day, 즉 노동절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동절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공헌을 한 노동자들과 시민들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하는 뜻을 담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연방 공휴일이 되기 전에 노동절은 노동운동가들이나 주정부 차원에서 인정됐습니다. 1882년 9월 5일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노동절이 휴일로 기념됐습니다. 이후 주 차원에서 노동절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리건주가 1887년 2월 21일 가장 먼저 노동절을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4개 주가 추가로 노동절을 휴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1894년까지 23개 주가 추가로 노동절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28일 연방의회가 매년 9월 첫 번째 월요일을 휴일인 노동절로 삼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당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사회주의 국제기구였던 제2인터내셔널이 정한 5월 1일을 노동절로 삼지 않은 것은 미국 정부가 자국 노동운동이 사회주의와 연계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Labor Day has a special significance in our bicentennial year. This year, we Americans discovered a renewed spirit of confidence in.
현재 많은 미국인이 거리 행진이나 파티를 하며 노동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을 처음 구상했던 이들은 이날 노동자와 노동 조직의 힘과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거리에서 행진하고 이어 노동자들과 그들 가족의 즐거움과 여가를 위해 축제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이런 활동이 점차 노동절을 기념하는 전형적인 형태가 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미국인들의 노동이 국가 생활 수준을 끌어올렸고 국제사회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위대한 생산에 기여했다고 설명합니다. 노동부는 그러면서 미국이 노동절에 국가의 힘과 자유, 지도력의 많은 부분을 만들어낸 미국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노동절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석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공공연히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의 개입에 따른 확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중동의 앙숙, 이란과 이스라엘.
오늘날 중동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인 나라를 들라면 이스라엘과 이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동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역사와 종족, 종교적 배경 등 여러 이유로 갈등과 마찰을 빚는 나라가 여럿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은 드러내놓고 상대가 자국의 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공공연히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곤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을 경계하면서 외교적 힘을 앞세워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싸우는 걸까요? 얼핏 봐서는 그 이유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처럼 이스라엘과 영토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이 두 나라는 흔히 국가 간 마찰의 대표적 이유가 되는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나라는 육로로 무려 2,300km 넘게 떨어져 있고요. 그 사이에는 이라크와 시리아, 요르단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 전쟁을 벌인 적도 경제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두 나라는 지금 중동에서 가장 앙숙관계, 말 그대로 앙심을 품고 서로 미워하는 사이입니다. 놀랍게도 이란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 수립을 선언한 후에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서는 튀르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인정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두 나라가 지금은 등을 돌려서 적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제1시기 이스라엘 등장과 이란의 인정.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주요 사건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공식 선언한 1948년부터 1953년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가 다시 권력을 잡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 두 나라 관계는 양면성을 가진 일종의 탐색 관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란은 유엔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중재하며 내놓은 팔레스타인 분할 계획에도 반대했고요. 이스라엘의 유엔 가입에도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란은 튀르키의 뒤를 이어서 1950년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데요. 이란은 같은 이슬람권 국가이긴 하지만 팔레스타인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과는 전혀 다른 민족인데다가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아랍 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가능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제2시기 우호와 연대 관계.
두 번째 시기는 1953년부터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벌어지기 전까지로 이때만큼 양국이 우호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란은 친미, 친서방 성향의 모하메드 레자 팔레비 국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란은 오늘날과는 달리 세속주의를 추구하고 있었고 이란의 청년들은 미국의 음악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도 크지 않았고 양국 관계는 크게 개선됐습니다. 양국 간에 비행기도 오갔고 심지어 두 나라는 함께 미사일 개발 협력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제3시기 이란 혁명 후 대립과 갈등의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정부가 들어선 후 지금까지입니다. 1979년 친미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우며 들어선 이란 혁명 정부는 반미, 반이스라엘을 주창하고 이스라엘의 합법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외교적, 상업적 관계를 단절하는데요. 하지만 80년대만 해도 양국 간의 은밀한 물밑 거래 협상은 존재했습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란은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도운 건 중동의 복잡한 역학 관계 때문입니다. 당시 이라크는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를 자국의 안보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이란도 이라크의 원자로 건설이 핵무장을 위한 것으로 의심했는데요. 여기에 양국의 입장이 일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라크 원자로를 폭파하는 일명 오페라 작전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식으로 양국의 은밀한 관계는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미, 반이스라엘을 기치로 한 이란의 대외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요.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과 이란의 태도.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단행하면서 중동의 안보가 다시 큰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갈등이 주변국의 개입을 야기해서 과거 역사에서 몇 차례 보여진 것처럼 이른바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감입니다.
Make clear that if Iran or its proxies widen this conflict and put more civilians at risk, you
이미 시리아, 레바논의 무장 세력들은 하마스를 군사적으로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란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마스를 물질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온 이란은 연일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미국을 규탄하면서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란이 이 사태에 개입한다면 이는 사실상 확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가자지구에 실제 병력을 투입하는 식으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국내 사정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2021년부터 시작된 미국 등 서방과의 핵합의 복원협상도 지지부진한 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경제적 어려움은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도 이란으로서는 썩 달가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에 진행되던 평화 구축 노력, 외교 관계 복원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일제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비난하고 있고 다시 틈새가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섬멸하겠다며 대대적인 공습과 지상전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이란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당선인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은 지구촌의 첫 선거는 타이완이 치렀습니다. 1월 13일 실시된 타이완 총통 선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속에 향후 타이완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선거로서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이 총통 선거에서 현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1959년생으로 올해 64살입니다.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타이완의 총통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라이칭더 당선인의 아버지는 그가 2살 때 탄광 폭발 사고로 사망했고요. 그의 어머니가 홀로 6자녀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명석했던 그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타이완 국립대학교를 거쳐서 미국 하버드대 공공보건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의사 생활하다가 1994년 정계에 입문합니다. 1999년 타이완 입법의회에 당선된 걸 시작으로 해서 사선 의원을 거쳐서 2017년에는 차이완 총통 정부에서 총리격인 행정원장에 임명됐는데요. 그리고 2020년 5월 차이완 총통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부총통이 됩니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 안에서도 더 강성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라이칭더 당선인의 승리로 타이완은 친미 반중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오는 5월 취임식을 통해서 타이완의 제16대 총통으로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당선인 소개해드렸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There's a big misunderstanding between David and Amy, and they're thinking about going to court. I'm thinking of calling them up, having a meeting, and trying to solve the problem before it gets to that point.
John, I get that you want to help, but this is their personal matter.
I know, but I hate to seeing friends in such a mess. I just want to help them find a resolution and avoid the whole legal drama.
But sometimes it's better to let people sort out their problems on their own. Let's see how it plays out.
Yeah, you're probably right. I just worry that it might escalate.
Let's see how it plays out naturally. And if they ask for advice, then we can step in.
Okay, let's see how it plays out.
데이빗과 에이미 사이에 문제가 생겨 법원까지 가려 한다면서 존이 불러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제가 개인적인 일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봅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Let's see how it plays out. See how it plays out. See how it goes. Let's see how it goes. Let's see where this goes.
지켜봅시다.
Let's see how it plays out.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a big misunderstanding between David and Amy, and they're thinking of going to court. I'm thinking of calling them up, having a meeting, and trying to solve the problem before it gets to that point.
I get that. You want to help. But this is their personal matter.
I know, but I hate seeing friends in such a mess. I just want to help them find a resolution and avoid the whole legal drama.
But sometimes it's better to let people sort out their problems on their own. Let's see how it plays out.
Yeah, you're probably right. I just worry that it might escalate.
Let's see how it plays out naturally. And if they ask for advice, then we can step in.
Okay, let's see how it plays ou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re's a big misunderstanding between David and Amy.
데이빗과 에이미 사이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I'm thinking of calling them up.
그들에게 전화할까 생각 중이에요.
I get that you want to help.
당신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아요.
But this is their personal matter.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사적인 문제입니다.
Let's see how it plays out.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봅시다.
Let's see how it plays out. See how it plays out. See how it goes. Let's see how it goes. Let's see where this goes.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I just worry that it might escalate. I just worry.
나는 단지 걱정이에요.
It might escalate.
악화할까 봐.
Let's see how it plays out naturally, and if they ask for advice, then we can step in. Let's see how it plays out naturally.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시다.
Okay, let's see how it plays out.
그래요,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Let's see how it plays out.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a big misunderstanding between David and Amy, and they're thinking of going to court. I'm thinking of calling them up, having a meeting, and trying to solve the problem before it gets to that point.
I get that. You want to help, but this is their personal matter.
I know, but I hate seeing friends in such a mess. I just want to help them find a resolution and avoid the whole legal drama.
But sometimes it's better to let people sort out their problems on their own. Let's see how it plays out.
Yeah, you're probably right. I just worry that it might escalate.
Let's see how it plays out naturally. And if they ask for advice, then we can step in.
Okay, let's see how it plays ou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Let's see how it plays out.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봅시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는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